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예배 시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중하게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 팔레스타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었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그의 영혼의 구원자요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또 살아간다면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복음을 그가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그 주일 그는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마음의 떨림과 마음의 동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 예수란 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셔야 했을까. 지금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이 가슴에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래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한번 예수님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직 당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여전히 더러움들이 많이 있고 온갖 추악한 생각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또 내 영혼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오니, 예수님 지금 들어오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나온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사실 그의 영혼 안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바로 그 옆에서 그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면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매주 주일날 우리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의 예배처럼 겉모습은 전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그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지금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돈이 전부인가 보다, 그냥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덧없는 세상 쾌락에 그냥 허무하게 빠져서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이 이건가 보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세상인가 보다, 그냥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먼지로 바뀌는 게 허무한 게 세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는데, 이제 성령께서 마치 땅에 씨앗을 심듯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로 심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전에 그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하고 중생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신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의 신앙이라면 아마 이런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길가에 피어있는 정말 그 풀한 포기도 새롭게 보이고, 정말 저 들판에 펴있는 꽃송이 하나도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그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의 영혼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 안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그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책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된 그 영향력이 우리 영혼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100% 완전 의인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 안에도 죄는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개념입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죄를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시기가 존재해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교만한 나의 모습이 쉽게 확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재물을 탐하는, 그리고 또 음탕하고 음란한 마음들이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신자 안에도 죄는 잔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영혼의 경향성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라 그러면 암환자들만 암세포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암입니다라고 진단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 몸 안에도 여전히 암세포는 다 존재해요. 근데 그게 10만 개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고 암 환자가 아님에도 언제라도 암세포가 그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영향력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이 잘 끝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암 완치되셨습니다라고 판정받고 퇴원에서 불구하고 또다시 암이 재발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주변에 이 암 환자분들 보시면, 치료받은 분들 보시면 퇴원받고도 몇 년간은 그 이에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도 계신 몇 분 계십니다만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다시 점검 받으시잖아요. 혹시 암이 재발되진 않았나, 암이 다른 곳으로 뭐 갑상선 아니었다면 또 암이 뭐 장기로 전이되진 않았나, 이런 거 점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와 같아요.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의 절대적인 집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 난 이 죄는 더 이상 못 벗어나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끊임없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언제라도 우리 몸을 다시 지배하려고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여전히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도리어 미워하는 것.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지? 난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여러분 20대, 30대는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지금 문란한지 몰라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 자신들의 적나라한 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가 그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이런 제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이런 정말 막 음탕한 생각들, 음탕한 삶이 있는데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삶 맞습니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찾는 증거가 있어요. 진실한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여전히 그 삶의 영혼의 경향성,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참으로 거듭난 신자의 경우 사탄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늘의 천사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다 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39절,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신자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만일 우리가 지금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어떠한 큰 집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이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죽었어요. 너무 실망되고 낙심돼서 나 이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안 믿겠다, 나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고, 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죄의 집에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로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번 심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신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의 불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면 다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설명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총 든 테러범들이 시카고 도시 한가운데서 지금 막 날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요 그냥 총으로 쏴서 막 죽이고, 저 막 미시간 에비뉴에 있는 막 상점 들어가서 약탈하고 시민들을 막 무참히 막 짓밟고 있어요. 이때 우리 시카고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테러범들을 사살하고, 불법적인 세력을 진압하면 합법적인 미정부의 공권력이 다시 도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러범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여서 시카고를 점령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건물 폭파하면 지금 불법적인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의 지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이 죄라는 것이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배, 임시적인 지배에 놓여있다는 것은요, 아무리 이런 테러범과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이 불법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러범들이 막 총을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혜의 탱크를 보내주셔서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마치 테러범들이 내 영혼에 와가지고 막 총을 쏴면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처럼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자 했던 모습이 아닌데, 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교만하지? 왜 이렇게 나 자꾸 세상적으로 끌려가지? 나 왜 이렇게 자꾸 음탕한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지? 이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24절 사도 바울의 한탄인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닿죠? 무슨 말이냐면, 오호라, 야, 난 구제불능이다. 나는 도저히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내 안에서 이렇게 미움이 마치 이 석유 그 기름 막 떠오르듯이 이게 자꾸 막 분수처럼 이 검은 물이, 죄악의 물이 떠오를까? 난 이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자꾸만 이 악한 생각들이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나도 구원받은 게 맞나? 여러분 25절에 반전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했지만 내 자신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지만 또 다른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목표가,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서 절대 죄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에도 여전히 죄의 경향은 남아있었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아람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죽임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냥 입 탁 씻은 듯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여전히 그 안에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말로는 아니었어요. 시편 우리가 51편을 보면서 알겠습니다만,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모태로부터 주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그 안에 또 다른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마침내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나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잔존하는 죄의 지배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심어주신 또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의 지배를 이겨내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구원하신 것은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이겨내며 죄의 지배와 싸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가 예전과 같지 않다면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상대적입니다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죄의 지배를 종식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여전히 내 마음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주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에 져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여서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허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 하루속히 한시속히 그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안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